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다 보니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저희도 역시 그래요. 비록 얼굴을 직접 맞대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한 교회고 또 같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듯이 우리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희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낮에 버스를 탔는데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도로에 차들을 통제하는데 그래서 막히는 거였거든요. 오늘 마라톤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하면 좋겠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방송도 잘 완주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형제 집합끼리의 내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의전 형제라는 옛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그건 서로를 아껴주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형제 사이에 넘쳐났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북재산 신자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옛말을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아주 의가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형제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죠.
형은 결혼해서 아이도 생겼고 동생도 얼마 전 아내를 맞이해서 분가를 한 상황이었어요. 분가를 했어도 농사일은 함께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가을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풍년으로 거둬든 볕단이 논 한쪽에 집채처럼 쌓여 있었지요.
형님, 우리 이제 이 볕단을 나눕시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두 사람은 볕단을 반으로 나눴어요. 풍년이 들어서 서로 가져갈 것도 많아서 기뻐했죠. 그런데 그날 밤 형은 잠이 오지 않아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동생이 새로 장가를 들었으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살림살이가 빠듯할 텐데 내가 조금 더 양보했어야 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가져온 볕단을 동생에게 좀 더 가져다 주어야겠군.
밤이 깊었지만 형님은 곧바로 지게에 볕단을 지고 동생 집에 몰래 가서 볕단을 놓아두었어요.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와 마음 편히 잠이 들었죠.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이룬 것은 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자 동생은 몸을 벌떡 일으키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죠.
아, 그래, 내가 조카들이 마음에 걸렸구나. 그래, 형님은 조카들도 있으니 먹을 것이 더 필요할 텐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어쩐지 잠이 오지 않더라니. 이러면 안 되지. 얼른 가서 형님께 별단을 조금 더 드리고 와야겠어. 아니지, 형님은 아마 내가 드리면 절대 안 받으실 테니 몰래 가져다 놓고 와야겠군.
어쩌면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어쨌든 동생도 형님처럼 자기 볏단을 가져다가 형님의 볏단에 몰래 올려두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아 일하러 나간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동생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왜 볏단이 줄어들지 않은 거지? 동생에게 너무 조금만 가져다 줬나 보군. 오늘 밤에는 좀 더 가져다 줘야겠어.
동생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볏단을 나눌 때 형님보다 더 가져왔었나? 어제 형님 집에 몰래 갖다 두었는데도 볏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얘라 모르겠다. 이따가 밤에 몰래 더 갖다 놔야겠어.
두 형제는 어젯밤처럼 형제의 볏단에 별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또 전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갖다 주었는데 다음날 보니 또 줄지 않았고 이런 날이 며칠 동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번에는 평소에 가져다 놓았던 시간보다 형님은 조금 늦게, 아우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열심히 지게를 지어가던 동생은 멀리선 누군가가 자기처럼 지게를 짊어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게 누가 오고 있는 거지? 여보시오, 거기 누구요?
아니, 저 목소리는 내 동생 목소리인데.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졌고 그때 마침 달이 구름을 벗어나 길가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본 형제는 서로가 볏단을 실은 지게를 진 것도 알아보았어요. 그제서야 서로의 볏단이 왜 줄어들지 않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우야,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내가 형이니 너를 좀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그랬네요, 형님.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가 힘껏 안았어요. 두 사람의 우애를 본 달도 기뻤는지 눈길을 밤새 환하게 비쳤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조선의 예산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형의 이름은 이성만이고 동생의 이름은 이순인데 형제 사이의 우애가 그렇게 깊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우애가 좋았어야 했고 실제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막내 동생 비냐민을 위해 자신이 요셉의 노예로 대신 애굽에 남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를 죽이려고 하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근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곳으로 그늘을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웠었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꼭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느냐고 울면서 물어봤던 게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기에 휩싸여서 같은 형제들을 죽이는데 몰두하고 있네요.
피가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폭력을 쓰면 결국 폭력으로 보복을 당하게 되고 살인을 하면 결국 살인으로 안갚음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웠던 모든 전투를 통틀어도 이렇게까지 큰 학살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어요. 이들이 죽인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인들을 향한 전쟁을 명하셨을 때 그 전쟁들은 한 집단을 멸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것을 통해 부와 권력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인들을 내쫓기로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거룩함이 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복의 의미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확보한 뒤 거룩함으로 정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학살하고 이방 문화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이 사사기 편만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들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막판에 대역전극을 벌리니까요.
많은 동화의 끝이 그 뒤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문장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결론이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유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이었어요. 숨어있던 600명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기에 휩싸여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대학살을 벌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안에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걸까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너무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심하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뭐에 쉬었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먼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것은 알아요. 그런데도 또 저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해. 이렇게 부추기는 사단에게 속기도 하죠. 결국 선택은 저의 잘못이지만 분명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사단의 부추김도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의 초배 사건을 앞에 두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신의 석연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사단이 부추긴 분노가 이런 비참한 일을 불러왔습니다.
학살이 끝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시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겼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혀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제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생긴 부분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 아래의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의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유다서와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지요.
옛날에는 보통 제일 큰 형이 동생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을 참 잘 돌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경험이 즐거운 경험이셨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님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 걸 보면요.
사실 누구든 처음부터 어린아이를 잘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싸움을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나라에서 처리해 보신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네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개성이 강하고 고집도 세서 아마 다들 양육할 때 가족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남조선 말로 하면 육아 난이도가 높다고 표현하거든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렸을 때 파김에 절대로 베냐민 사이를 얻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호기롭게 외치고 전쟁을 끝내고 보니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남자 600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남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죠.
이제 베냐민 지파는 다들 총각으로 늙든지 아니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든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합니다. 장기나 바둑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외통수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꽉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사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노를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지난번 이스라엘 총회 때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이었어요.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처녀만 남겨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서견에 오른 대로 결정한 이스라엘 총회의 의견은 가만히 있던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처녀들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400명의 처녀들을 빼앗아 와서 베냐민 지파에 보냈으나 그래도 200명의 처녀가 모자랐어요. 200명의 처녀를 어디서 데리고 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장막절에 실로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와서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래도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약탈혼을 당한 처녀들의 아버지들이 항의를 하러 오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낮은 자세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를 얻어주는 일도 야베스 길르앗 고민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 베냐민과의 내전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바로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 빠르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네요. 여수아가 죽은 지도 얼마 안 되던 때였을 테니까요.
어쩌면 과거의 경험에만 빠져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몇 가지 단어 혹은 몇 번의 경험으로만 전부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을 꼭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랬을 때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북조선의 사랑하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서요,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북조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세요. 북조선 신자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설윤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윤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십자가 그래 상징하잖아요, 기독교를. 네. 십자가 하면 좀 생각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나요? 또 기독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십자가 하면 고난이 생각나는
고난.
것 같아요.
고난. 네.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도 네. 고난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네. 굉장히 고난 많이 받으셨죠. 네.
근데 저희가 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 십자가라는 건 결국 그 고난을 내가 계속 지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설윤 자매님은요?
저는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떤 희생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생각나는 거.
아,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우리 고난이 생각난 거 함께 그리고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못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언 자매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신방 공동체가 마음 모아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민족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며 부르짖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서륜 자매님, 백연 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걸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멀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상징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잖아요. 남조선 세상에 나가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 가운데 십자가가 걸려있으면 아 저기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구별지어주는 어떤 하나의 표식이자 상징이 십자가예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십자가 먹거리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먹거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보면 아, 저 여자는 교회에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고 보이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그렇지만 정작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아도 이제 반만 아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의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 문제 좀 해결해줘요. 앞장서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일에 책임을 져서 불이익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앞장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하는데 보통은 그런 걸 싫어하죠. 십자가를 왜 제가 져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의 죄값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타인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타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네요.
목사님, 그런데 나의 고난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지는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굉장히 꺼려지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반쪽짜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고 짊어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내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나의 죄만 없어졌으니까 이게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런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목표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길을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서준자님이 읽어줄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누구는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져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에 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서륜자매님 읽어줄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외에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높아지는지 알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씀하는데요.
이 십자가면 충분하다. 이것이 전부다. 라는 거네요. 십자가가 전부이기에 또 다른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자라는 길은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저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 음성이 있어요. 그 소리가 있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요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살아가려 그러면은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용기와 지혜가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일생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십자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북조선 신자들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믿습니다. 계속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네요. 죄와 타협하는 것은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장소가 아니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장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작은 떡 덩어리 하나를 축복 덩어리 하나 던져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오롯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임당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네요.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맡겨도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들죠.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으면서도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럿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네요.
미안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겠네요.
나의 원수는 내 옆에 사는 누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겠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느냐? 솔직하게 우리에게 묻고 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마음껏 죄를 짓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죄 짓고 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와서 예수님 또 한 번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크게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와 싸우고 싶은데 죄의 유혹을 뚫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되게 해주시고 많이 가지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그저 형통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기 원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려 합니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무가치하 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애통하고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애통하고 높아지지 못해서 애통하고 배부르지 못해서 애통하고 그런 애통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진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애통함으로 죄와 끝까지 싸우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나눔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저는 여전히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기보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상황 앞에서는 쉽게 피하려 했던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내 뜻과 감정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네. 전환되어지는 또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을 뺏겨 정작 나를 부르시는 낮은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피하고 싶은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십자가는 책임이죠. 네,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신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외치는 위엄참에
모든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죄의 씨앗을 통하여서 저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곳이 온전한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애통하게 하셔서 죄와 끝까지 싸워 타협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방예배를 드리며 또한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 죄와 끝까지 싸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우리 예언자매님과 우리 서륜자매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잠시